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고난받는 교회를 살펴봅니다.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봅니다.
복음과 교회.
어거스틴은 사하라 사막의 시원한 모래 위에 넓은 담요를 깔고 앉았어요.
달과 별이 어거스틴이 사는 도시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났어요.
어거스틴 맞은편에 앉은 여러 명의 남자는 얼굴에 짙은 파란색의 천을 쓰고 있었어요.
이 투아레그족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지 몇 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도 나누었어요.
어거스틴은 이 특별한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계시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과 교회의 김원유입니다. 오늘도 소망자매 하나자매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소망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 들어보는 민족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투아레그족, 어디에 사는 어떤 민족인가요?
네, 투아레그족 또는 켈타마쉑 사람들은요.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사하라 사막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이들은 아프리카 북부에서 온 베르베르인의 후손입니다.
수백 년 전에 아랍 사람들은 투아레그족을 그들의 고향에서 사하라 사막과 남부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매우 건조한 초원이 있는 사헬로 내몰았습니다.
투아레그라는 이름은 아랍어인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랍 사람들에게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지만 투아레그족 사람들은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오래전에 투아레그족은 자신들이 정착한 땅에 살고 있던 흑인 아프리카인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일하게 만들었어요.
투아레그족은 무역과 목축을 하면서 지내는데요. 이들은 낙타, 소, 양, 염소떼를 데리고 사막을 돌아다닙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사하라 사막을 지나 여행하는 상인들과 탐험가들은 투아레그족에게 돈을 내고 또 길 안내와 안전을 맡기기도 합니다.
모두가 사막의 안내자들인 투아레그족을 무서워하는데요. 투아레그족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9세기에 프랑스는 서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을 장악했어요.
프랑스는 투아레그족의 삶의 방식 중 하나인 주변 민족이나 마을을 습격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나라 사이에 국경도 만들어서 투아레그족이 더는 자유롭게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닐 수 없도록 했어요.
그래서 용맹한 투아레그족은 힘이 훨씬 약해졌어요.
다른 민족이나 주변 마을을 습격하는 게 삶의 방식이라니까 참 신기하고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투아레그족은 리비아의 남서부에서부터 알제리 남부, 니제르, 그리고 말리, 부르키나 파소까지 펼쳐진 사하라 사막과 사헬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에 살아요.
만약 투아레그족이 국가를 이루었다면 이들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넓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을 거예요.
사하라 사막과 사헬은 넓은 지역이지만 비는 거의 내리지 않았어요.
1968년에서 1974년까지 발생했던 희망이 없는 기근이라고 불리는 큰 가뭄과 기근의 시기에는 수천 명의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투아레그족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그만두고 생존을 위해 난민 거주지나 대도시로 이사를 해야만 해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아모드는 수수 사이에 난 잡초를 뽑기 위해 괭이로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낙타와 가축들을 이끌고 사막을 건너 돌아다니는 동안 노예들이 우리 집 정원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가족은 가난하고 노예도 없죠. 우리가 스스로 수수와 채소를 키워야 해요. 적어도 나는 아직 천막이라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가난했지만 아무드는 은으로 만든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었어요.
이 십자가는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아무도 가족의 일부가 되었어요.
투아레그족에게는 소지품으로 십자가로 장식하거나 십자가를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많은 사람은 이것이 투아레그족이 1000년이 넘는 시간 전 이슬람교로 개종하기 전에 기독교를 따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아무드의 닳고 다른 타원형의 천막은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천막은 높이가 3m에서 너비는 4m 정도였어요.
이 천막은 우리 집에 아주 오랫동안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생활할 때 부모님께서는 이 천막과 물건들을 낙타 등에 싣고 다니셨죠. 부모님께서는 투아레그족이 사막의 수호자로 불리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투아레그족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래도 십자가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투아레그족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건가요?
네, 아쉽게도 투아레그족은 이슬람교를 따르는 무슬림인데요. 이들은 항상 돌아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슬람 서원을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곳으로 이동할 때는 이슬람교의 사제들이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또 투아레그족과 함께 여행했어요.
아주 최근까지도 투아레그족은 거의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마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사람들은 백인의 종교를 따른다며 아마르를 비웃었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마르를 얼마나 변하게 하셨는지를 보았어요.
투아레그족 그리스도인은 그 수가 아주 적지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요.
기독교 단체가 음식과 구호 물품들을 투아레그족에게 보내기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물품을 받았는지 확인했어요.
물품을 받은 사람 중 몇몇이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나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사람들은 투아레그족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그런 이름을 짓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투아레그족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네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혹시 그 가인과 아벨 아시나요?
그럼요.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런데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면서 성경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고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오늘은 이 성경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고 또 어떻게 행동했으며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요? 먼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실과를 따먹는 죄를 범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죄인인 아담과 하와는 목숨은 부지하고 있었으나 결국 죽게 되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끊어져 버린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이 죄인 둘이 자녀를 낳았고 그 낳은 자녀들 둘을 통해서 죄인이지만 믿음과 선을 행할 수 있고 또 악을 행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고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네, 결국 그것을 통해 가인의 마음에 죄가 자리 잡았고 또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네, 그리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자, 지금 가인이 뭐라고 말하고 계시죠?
내 동생이 죽은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불평하듯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대답해요.
와, 지금 가인이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결국 가인은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서 유리하는 자, 그러니까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가인은요, 이 떠돌아다니는 것,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죽인 아벨처럼 자신도 떠돌아다니다가 죽게 될 것 같으니까 두렵고 불안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인을 용서하신 건가요?
동생을 죽게 하고 또 뻔뻔스러운 자세로 하나님께 항변하는 가인이 용서받을 만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상하네요.
그렇죠. 가인의 그 뻔뻔스러운 감정의 태도는 어디서 생겨났는지, 또 하나님은 왜 그를 용납하시는지,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 둘째 아들을 죽인 이 큰아들에 대해서 왜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은지, 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이 창세기 초반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네요.
우리는 이 알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살인사건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을 보고서 가만히 그냥 놔두지 않으셨잖아요. 가인이 밭을 갈아도 소산물을 얻을 수 없게 하셨고 또 땅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떠돌아다니면서 살게 하셨고요.
가인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네, 맞아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맞아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또 죄에 대해서 눈을 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도망자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도 하셨어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글쎄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려면 심판을 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려면 또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이렇게 심판도 하시고 은혜도 베푸시는 게 참 헷갈리네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되 우리는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가인이 저지른 죄는 미워하시지만 가인의 존재 자체는 사랑하신다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또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자 하셨어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하나님이 가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왜 애초부터 하나님은 아벨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지금 가인만 보호하시는 건가요?
우리 하나자매님의 말씀은 왜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이 죄인은 왜 살려주시는지 궁금하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스데반은 순교하게 두셨는데
네.
포악했던 사람인 사울은 살리셨잖아요.
맞아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의인보다 죄인을 더 사랑하시는지 불만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셨던 탕자의 비유도 보세요. 형과 동생, 아버지 사이에 이 미묘한 신경전이 오가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탕자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가장 첫 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하나님 마음의 절정은 구약 성경을 관통해서 십자가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의로우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마음이십니다. 또 이뿐만이에요. 오늘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맞아요. 이제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가인은 에덴 동쪽 놋 땅으로 이동합니다. 이 놋이라는 말은요, 유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저곳 돌아다니다라는 뜻인데요. 가인은요,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더 이상 유리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않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게 가인은요, 아내도 둘을 얻기도 하고요, 자녀도 낳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셔도 될 법한 성도 쌓았고, 뭐 즐기는 음악과 문명도 발전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를 죽였다는 것이 후회와 회개의 마음으로 남아있어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가인은요 그것을 영웅담처럼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랬다면 가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완전히 다 잊어버린 거네요. 아, 너무 아쉬운데요.
네, 그거는요 가인의 몫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가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읽어주세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비참한 일이 있었잖아요. 아들끼리 서로 살인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셋이라는 자녀를 주십니다. 이 셋이라는 이름은요. 세 번째라는 뜻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새로운 씨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세상은 오직 가인의 후예들만 있게 될 것이고 인류는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아, 정말 그랬겠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신 건가요?
네. 셋의 후예는 노아 때까지 이어지고요.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가인의 후예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노아의 홍수 때 다 물로 심판받았겠네요.
아, 맞아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셋도요, 자녀를 낳았다라고 아까 말씀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러요. 이 에노스라는 말은요, 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인의 자녀들, 후예들을 보면요, 라멕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등장해요. 이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까 셋의 자녀인 에노스, 그러니까 약함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과는 정반대로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와,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 이후로 결국 강한 자의 후예들은 죽고 약한 자의 후예들만 구원을 얻게 된 것이네요.
맞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의 약함을 알고 강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당시에 가인의 후예가 세상의 역사에 중요하고 아주 중심인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남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보다 강한 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으십니까?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온갖 영웅담으로 자신을 높이는 자는 없습니까? 그것 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북조선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가인과 아벨 얘기 나눴는데 혹시 두 분 기억 남는 거 있으실까요?
네.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형제를 죽이잖아요. 형제인데 저도 보니까 제 핏줄과 같은 형제를 때로는 실제로 죽이지는 않지만 그럴 만큼 미워할 때도 있는 것 같고 제 영혼의 형제 자매들을 미워할 때가 순간순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저게 너무 얄밉고 저런 모습이 너무너무 싫어요 하나님 하면서 아 어떻게 저렇지? 저런 사람 좀 없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때가 되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인을 가인의 죄는 미워했지만 가인의 존재 자체는 사랑하셨다라고 아까 나눈 것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도 이렇게 제 마음에 아, 저 사람 진짜 아니면 또 내 형제가 아, 내 동생이 내 언니 오빠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이 안 드는 것은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되 그 존재 자체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죽이기까지 범죄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네, 우리 하나 자매는요?
네. 저는 오늘 진짜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짜 크고 넓으신 사랑을 진짜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벨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셔서 이렇게 다 만든 창조물인데 그 창조물을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거를 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통이 터지셨겠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진짜 가인 그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의 용서해 주신 거나 같잖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만의 길을 간다고 이렇게 가는 거를 보면서 아 우리도 진짜 나도 진짜 항상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을 주시고 이렇게 항상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데 가끔은 나도 나만의 길을 간다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넓고 사랑이 넘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귀한 나오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심을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이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아레그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투아레그족을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사랑과 자비로 돌보고 계심을 이 투아레그족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지금은 이슬람의 영향 아래 있지만 투아레그족에게 복음이 깊이 흘러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로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조선 땅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조선 땅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북조선의 인민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여러분과 북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께 먼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심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항상 돌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또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사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의를 위해 고난받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북조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예하윤, 김서리입니다.
네, 두 분은 최근에 여행을 다녀온 곳이 있나요? 여행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최근에 바다가 보고 싶어서 바다로 1박 2일로 국내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바다를 보면서 뭔가 저만의 생각을 정리하고 하다 보니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저는 야영을 너무 좋아해서 가족들이랑 1박 2일로 야영을 갔다 왔는데, 강원도 쪽에.
네.
근데 뭔가 거기 가니까 그 자연도 너무 아름답고 공기도 뭔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몸의 상태가 되게 회복돼서 푹 쉬다가 왔습니다.
네. 자, 여가를 위한 여행, 사업을 위한 여행, 선교를 위한 여행 등 여러 가지 목적의 여행이 있는데요. 어떤 목적의 여행이든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국내 여행보다는 또 해외여행이 조금 더 신경 쓸 게 많은데요. 여행 가기 전에 비행기표나 아니면 또 저희가 가서 묵을 숙소를 또 예약해 놔야 합니다.
또 해외여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에서 우리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을 꼭 준비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행 가서 사용할 돈도 준비해야 하고 세면도구와 옷등을 담을 가방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할 게 많네요. 여행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목사님은 어딘가로 여행 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부터 함께 멀리 여행을 가보려고 합니다.
아, 정말요? 저는 여행 가는 줄 모르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이제 마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다 준비해 오셨나 보네요. 어떤 여행이기에 마음만 준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미래와 천국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먼 곳으로 떠나는 여행 맞네요. 그런데 미래와 천국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많은 상징과 숫자들 때문에 미로 속에 헤매는 느낌이거든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 잘 배워보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에 많은 상징과 숫자가 등장하여 다들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징과 숫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은 대부분 구약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와 함께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을 풀어가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구약 성경에 바탕을 둔 상징이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전 세계적인 재앙과 전쟁,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섭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20장까지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저 심판 이야기가 나와 전체적 분위기가 무섭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성도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과 마찬가지군요.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은 교회에 대한 구원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무섭다는 오해를 풀고 가니 마음이 정말 가벼워집니다.
다행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고 공부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참 큽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연속극이나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보지 않았다면 전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드라마입니다.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서론이고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 되겠네요.
그렇죠. 창세기는 성경 전체에서 전개될 주제와 내용들이 씨앗처럼 들어있고 창세기에서 시작된 씨앗들은 성경 전체를 통해 자라나다가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렵고 무섭다는 선입견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 안 하면 성경의 결론을 모르는 것이 되고 영원한 천국을 바르게 소망할 수도 없게 되는군요.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성경의 결론을 미리 알고 보는 것이어서 다른 성경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둘째,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기도 하고 교회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지요.
목사님, 교회에게는 왜 세상의 박해와 유혹이 존재할까요? 교회는 박해와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핍박과 박해 속에 있는 교회에게는 강력한 소망을 갖게 하고 반대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진 교회에게는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해줍니다.
그런데 목사님, 역사적으로 보면 주로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많이 강조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정통교회는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치지 않았고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더 많이 가르쳤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요한계시록만 주의하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해서 아예 건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부정적 인식이 심하다고 해서 연구와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이단에게 빼앗겨 계속 미혹되는 일이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셋째로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알면 신앙적으로 견고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글을 읽을 때는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한계시록에도 핵심적인 구조를 이루는 뼈대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열쇠가 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바로 엔푸뉴마티라는 건데요. 우리말로는 성령 안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장과 4절 이전에는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로 번역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 21장 10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풀이 있으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우리말로 성령에 감동하여 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로 되어 있는 것이 모두 헬라어로는 엔푸니마티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 성령 안에서 네 개의 큰 환상을 보는데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파악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요한계시록에서 성령 안에서 라는 문구가 나오면 다른 환상 이야기로 바뀐다는 것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엔푸니마티, 즉 성령 안에서 이걸 기준으로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암기를 해놓으시면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1절부터 8절은 서론이고 1장 9절부터 22장 5절은 본론, 22장 6절부터 22장 21절이 결론입니다. 긴 본론 부분은 일곱 촛대 환상인 제일 환상, 1장 9절부터 3장이고 일곱인 일곱 나파 일곱 대접 환상인 제2 환상은 4장 1절부터 16장까지고 큰 성 바벨론을 다루는 제3환상은 17장 1절부터 20장까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다루는 제환상은 21장부터 22장 5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상을 분류해 놓은 것만으로도 훨씬 정리가 잘 되는 느낌입니다. 각 환상은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나요?
네, 제1환상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소아시아에 실제 있던 일곱 교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일곱 교회는 지상교회의 대표로 아직 불완전하고 전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2환상은 세상에 대한 심판 이야기이고 제3환상은 세상에 대한 최후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4환상은 지상교회와 대비되는 완성된 교회, 천상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조만 들었는데도 큰 은혜가 되네요.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꼭 외워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환상의 처음과 끝은 지상교회로 시작해서 천상교회로 끝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을 대적한 이 세상 나라는 심판받아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영광스럽게 그날을 맞이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입니다.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내용이군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미래여행과 천국여행을 하게 하여 현재의 모습만 보고 있는 우리에게 미래의 세계 종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번의 여행을 통해 삶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천상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맛보면 현재 여러 문제를 안고 지상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북실은 성도님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교회가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보는 여행을 통해 세상의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또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천국에 대한 강렬한 기대감과 소망으로 신앙생활이 이전과 달라지고 삶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의 서론 부분인 1장 1절부터 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은 많은 것을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과거의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던 건데요. 이 두루마리 책들은 책 제목을 책의 첫 장 첫 줄에 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진짜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기 때문에 예수계시록이겠네요.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 요한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계시라는 점을 원문의 제목이 분명히 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 계시는 어떤 경로로 전달된 것인가요?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께로, 예수님에게서 천사에게로, 천사에게서 사도 요한에게로, 마지막으로 요한에게서 일곱 교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목사님,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계시의 특징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임을 강조하는 거죠.
맞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예상하지만 그 예측과 예상이 불확실하고 불안전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속히 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말의 뜻은 물리적인 시간, 인간 개념의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지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속히는 몇 시간 후, 몇 년 후와 같은 물리적인 시간, 인간 개념의 시간이 아닙니다. 후일에, 마지막 날에, 종말에란 뜻인데 구약의 다니엘서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여기서 후일에가 라는 게 바로 종말에란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군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디에서 읽혀져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읽는 자는 개인적으로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 시간에 성경을 봉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보통 절기일 때 5명, 속죄일에는 6명, 안식일에는 7명의 성경 봉독자가 있었고 초대교회도 이를 본받아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성경 봉독자가 서린에 읽으면 회중들은 귀로 듣게 되는데 결국 요한계시록은 교회 공동체에서 읽고 들어야 할 책이군요.
읽고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어야 함도 말씀하네요.
그렇습니다. 믿고 행하고 듣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의 독자, 즉 편지 수신인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이 편지의 수신자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교회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입니다. 가상의 교회가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지명 그대로 튀르키예의 역사 유적지가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고대에 실존했던 교회에 선포된 말씀이 현대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일곱 교회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시대의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목사님, 4절 말씀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신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장차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 계획에 따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시킴으로써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강림하는 영 등 일곱 가지 측면으로 소개합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역사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충성된 증인은 악의 세력에 대항해서 죽을 각오로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언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죽기까지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증언해야 할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증인들이 교회이죠.
맞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과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도 결국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통치의 범위는 죽음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왕을 포함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아멘. 사도 요한 당신의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에 맞서 싸우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삼위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전하며 인사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저절로 찬양이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은 하나님의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고 감동을 받을 때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특히 사도 요한이 감동받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었으니 찬양이 터져 나올 만큼 감격스러운 일이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은 정말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나요?
저도 성화에서 종종 봤거든요. 요한계시록은 비유와 상징이 많은 책이니 구름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의미합니다.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과 위엄 속에 오시며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애곡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애곡한다는 건가요?
구원받은 자들은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통곡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 심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감격스럽게 맞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구원을 초청을 거절해 세상 나라와 함께 망하여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로 나뉘는군요.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 무엇을 보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 요한계시록 1장 8절이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은 알파와 오메가요 영원하시며 전능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때문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은 암호처럼 어렵거나 무시무시한 심판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결론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을 대적한 이 세상 나라는 심판받아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영광스럽게 그날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요한계시록의 원래 책 제목은 예수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 천사, 요한 그리고 일곱 교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며 마지막 날에 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소아시아 지역 일곱 교회에 보내진 계시로 교회 내에서 공적으로 읽고 듣고 지키도록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예수 믿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위엄 속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질 것임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요한계시록의 상징과 숫자들은 다니엘, 에스겔 같은 구약 성경에 바탕하고 있고 또한 심판의 내용들도 성도들이 아닌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에 대한 것임을 알려주어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무섭다는 오해와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잘 알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 속에서 승리하게 하는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임을 가르치십시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성령 안에서라는 문구에 있음을 알려주어 이 문구가 시작되는 시점에 따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뉨을 가르치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본 제목은 요한계시록으로 요한의 창작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이며 반드시 일어날 일로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임을 증언하고 있어 그날을 고대하며 살도록 권면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